오늘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44절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한 2개월 우리가 서로 헤어져 지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2개월 전에 올 때는 굉장히 푸르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올 때는 단풍이 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언급된 말씀이지만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재림교회는 꽤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 아주 작은 나라지만 소련에서 분리독립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인류의 국가적인 휴업령이 내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그 나라에는 국가적인 인류의 휴업령을 실시한다고 하는 이 소식은 세린교인들에게는 심상치 않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은 앞으로 미국에서 내릴 국가적인 일요일 협정의 하나의 모델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재림의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가 거듭되고 특별히 원래는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이제 일요일 법령이 이제 내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은 없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다 아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요일 법령과 같은 이 마지막 재림의 징조 이것은 과연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 논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강림을 알려주는 그런 징조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일을 접하다가 보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들이 좀 무감각해지는 어떤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뭐 하지 않은 때에 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생각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언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지 않을 때 온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굉장히 재림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1844년부터 지금 16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은 1844년 이후로 계속 재림의 기운은 가면 갈수록 상승되고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기운이 지금 없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2000년도가 넘어가고부터는 이 재림의 기운이 지금 상당히 수그러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24장에 기록된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는 뭐 언제 온다 그랬지만 그때는 알았지만 언제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느냐 하면은 언제요? 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많은 예언들이 다 틀렸지만 맞지 않았지만 서기 2000년을 넘기지 않고 예수님은 오시리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2000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이제는 과연 이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에 대한 어떤 기준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소식을 많이 가도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생각지 않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림의 징조는 많이 나타나지만 사람들은 재림을 과거의 이것보다 더 큰 빅뉴스들이 나올 때에도 사람들이 아, 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래서 이제는 징조들 같은 데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으면 된다. 뭐 다른 다 필요 없다. 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기는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나라지만은 인류의 법령이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징조 중에 또 하나의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특별한 징조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은 29절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2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요? 언제?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리라. 그 환란은 어느 환란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그 환란. 1260년 동안에 그 흉망무도한 로마 캐토릭을 통하여 핍박을 당한 그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란 후에 즉시 뭐가 어떻게 해요? 네, 해가 떠가시며 또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언과 계시록을 연관시켜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6, 7인이 나오는데 그 인 중에 몇 대인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자, 우리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 자, 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떻게 해요? 6대인을 떼실 때에 뭐가 있고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에요 해가 총강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대풍이 흔들려 무슨 과실이 익지도 않은 과실들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잎들이 있으리라. 이 내용과 예수님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는 이 말씀과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4장에 그 환란의 때를 감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을 것이다. 견뎌낼 육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1260년의 기간은 1798년에 끝났지만 사실 이 1798년까지 끝까지 환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1750년경에 그때부터 사실은 거의 환란은 줄어들었고 60년대 초반부터는 거의 환란은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환란을 어떻게 해준 것입니까? 감해주신 것입니다. 1798년까지 환란이 가서야 할 일을 한 3, 40년, 50년 가까이 그 환란의 기간을 줄여주고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으로 도피해서 핍박받는 자들의 피난처를 만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지상의 환란은 사실 1750년대에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환란 후에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진은, 큰 지진이 나는 것이 몇째 인을 때는 신호입니까? 여섯째 인을 때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여섯째 인을 언제 뗐습니까? 그러면. 몇 년에? 몇 년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곱 인 가운데 여섯째 인을 몇 년도에 떼신 거예요? 1755년 그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포르투갈 세계의 그때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는 바로 9시 반에 갑자기 땅이 천둥을 치며 진동을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아주 엄청난 괴물과 함께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9시 반. 아침, 낮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풍이 불어나고 땅속에서 불이 솟아오르고 건물에 잔해들이 날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이런 엄청난 지진이 세계적으로 그때 처음 일어났습니다. 1755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록같이 어두운 그 먼 깊은 속에서 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어나와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해변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해변가로 쫙 물러나면서 울며 울부짖고 야단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채보다 더 높은 삿대 같은 그 세길이 일어나서 그들을 모조리 다 바다 속으로 수장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755년입니다. 이 연언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1700몇 년요? 80년 며칠입니까? 날짜도 우리가 알죠. 5월 19일 날. 여러분, 세계 대백과 사전에 암흑일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두들겨보세요. 이 날짜가 1780년 5월 19일에 태양에 빛을 내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3일 전부터 이상하게 하늘에 태양이 뜨는데 뭐가 뿌옇게 하늘에 그 태양을 가리우는 것 같은 이상한 징조가 3일 전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상하게 아침에 태양이 뜨는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어떤 그 빛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상한 징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드디어 1780년 5월 19일 아침 한 9시 반경까지 태양이 그리고 떠올랐는데 그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빨갛게 태양은 있는데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어두워지니까 닭들이 다시 회에 올라가고 새들이 둥지를 찾아가고 송아지들이 음매음매 엄마를 찾아서 우리로 모여들고 나중에는 세상이 깜깜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촛불을 방에 가서 촛불을 켰는데 이 촛불은 켜졌는데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암흑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그 같은 징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아닐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을 경각심을 갖는 놀라운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그 밤이 바로 만을,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그날이었는데, 달이 그냥 빨갛게 핏빛같이 떠오르기는 했는데, 땅은 깜깜하고. 하여튼, 어쨌든 그 5월 19일 날은 빛이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섯째 일을 뗄 때에 나타날 재림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은 언제 떨어졌습니까? 1833년, 며칠, 11월 13일, 유승일이라고 그렇게 백과사전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 저녁 한 9시경입니다. 저녁 9시경부터 갑자기 유성의 소나기가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새벽 4시경에는 절정을 이뤘습니다. 우산 모양으로 하늘에서 북극 저 북두칠성에 있는 그 중심으로 해서 그냥 우산 모양의 유성들이 막 이 지상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해가 1833년이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 때입니까? 윌리엄 밀러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요? 1844년에 예수님 제림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 별이 떨어진 것을 보고 윌리엄 밀러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이거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제림 운동을 벌였던 그의 많은 제림 성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었던 하나님의 원동력이 바로 이 징조의 성취였습니다. 이게 바로 여섯의 일을 뗄 때에 나타날 징조였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섯째 일을 그렇게 떼고 난 다음에 14절이 보면 어떤 일이 또 연이어 일어나야 합니까?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어떻게 해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옮겨져.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별이 떨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지금 이제. 예? 2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여섯째 인이 중단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여섯째 인이 중단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시작된 여섯째 인이 계속적으로 이런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중단되어 있을까요? 응? 여러 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바로 다섯째 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구절에 놓여 있는 말씀을 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일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어디에 거하는 자들요?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예,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사 심판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죽은 자들은 먼저 시작했지만은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은 마치지를 않았죠. 예, 자, 잘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신원하여 준다는 말이 뭡니까? 언제 우리의 복수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 아직 하시려나이까 하는 그 대답으로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뭐 때문에 지금 이 여섯째 이 인의 성취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희 동무들의 수요가 차기까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게 해놓고는 7장에 가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무슨 예언이 나왔습니까? 14만 4천이네. 인치는 일을 계시로 보여줬죠. 여러분 이거 다 이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너희 동무들이 수고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 순교자들도 무슨 수요가 있어야 되는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이걸 좀 물어본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순교자도 수요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요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여러 곳을 뒤져보면서 과연 순교자들도 어떤 수요가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 아무리 찾아도 아직까지 그걸 찾지는 못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이거 앞으로 되겠는데 그래서 좀 제가 연구를 한 가운데 아 바로 이거구나 제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수요가 차면 너희 신원을 뭐 해주시리라. 응? 수요가 차면 너희 신원을 너희들의 복속을 내가 해주겠다. 언제까지 뭐가 되면 수요가 차면 복속을 해주겠다는 말에 아 이거구나. 수요가 차면 복속을 해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할 때의 장면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언제 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복수를 언제 해주시는가? 여러분, 복수를 하나님이 언제 해주십니까? 수요가 차면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말해요. 네? 하나님이 복수하는 때. 네, 재림하실 때 물론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으면 재앙이 부어질 때거든. 누구에게? 누구에게? 악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고 난 다음입니까?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 다음에 있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무슨 심판밖에 없어요? 조사 심판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조사 심판이 끝나면 수요가 차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내리는 겁니까? 아 하나님의 그 죽은 자들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때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참조문을 한번 보세요. 참조문을요. 성경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9절 참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참조문 복음성경 옛날에 나온 거 271페이지 보호자와 보복자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이 거의 범세계적 현상이 되고 이게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일요일 법령이 내린 거죠? 예, 일요일 법령이 내린 거죠. 이 일요일 법령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다. 이건 뭐 크로아티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될 때 그 말입니다. 대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친구에게서 압박을 받아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개입하실 것이다? 예, 이때 개입할 것이다. 그때 요한이 본 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이것이 몇 대 인입니까? 지금 여기 본 장면이. 예, 다섯 대 인이죠. 예, 그 다섯 대 인과 이 일요일 법령과의 관계를, 상황 관계를 잘 보세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표상된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뭐가 들릴 것이다?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모든 자녀들에게 나오는 기도 곧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다 라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렬한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주시기를 간구할 것이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일들을 해주시기를 간구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에 뭐 하시는 분으로? 보복하시는 분으로 일어서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다섯째 그 인을 뗄 때에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신원이 언제 응답된다는 말입니까? 네? 바로 이 장면. 일들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큰 해침이 일어나서 모든 인침받는 자들의 수요가 참여한, 자, 거기서 이제 또 좀 조금 중단을 해서,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또 우리 참전문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나오는 참전문이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때 맞는 데서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은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에 뭐를 봤다고요?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이 나왔다. 그때에 참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고 나왔다. 자, 그러면 이 다섯째 인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신원이 18장 천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8장 천사에 연관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 나오라. 그 음성이 외쳐질 때 나와서 무엇을 채우면? 14만 4천인의 수요를 채우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다섯째 인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수요가 어떤 수요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초기 문집을 떠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 279페이지, 세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 하는 그 소대목에서 한 열째 줄 밑에 보면, 나는 하는 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뭐가 차서? 수요가 차서. 그 다음에요.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식재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언제 수요가 찼어요? 18장 천사의 큰 신이 있고 난 다음에 인치는 사업이 마치고 마지막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향로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복수의 옷을 갈아입으시고 지성소에 나오시려고 할 그때에 이 땅에는 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칠재앙이 시작하는데 이 칠재앙은 바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당한 그 모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의인들의 복수를 해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280페이지 보면 280 그 오른쪽 그 페이지를 넘어가서 위에서 둘째 줄 가운데 보면 이름 첫째 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진노가 내릴 수 없었으나 그의 사업이 마쳐지자 그의 중재는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구원을 무시하고 견책을 실한 죄인들의 피난처 없는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가 맹렬하게 부어졌다.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일을 쓸 때에 그 말씀들을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하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해서 심판하? 이게 무슨 심판이냐고 말이에요. 조사 심판이잖아요. 예, 조사 심판을 마치고, 그 말입니다. 조사 심판을 마치고, 우리 피를, 우리의 억울함을 복수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구원의 보증이 되는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가라사대 잠시 동안 시대 저희 어떨요?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요가 자기까지 하나? 근데 이 수요가 차는 것이 누굽니까? 보니까 순교자의 수요입니까? 누구의 수요입니까? 인칭을 받은 13만 4천인의 수요라는 것을 시기적으로 딱 맞춰보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의 동물을 갖다가 14만 4천인들은 순교자의 동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왜 우리 14만 4천인이 순교자의 동물들이 됩니까? 14만 4천인들이 왜 순교자의 동무가 되느냐고요. 너희 동무 그랬어요. 너희 동무. 죽임을 당하여 그랬어요. 아,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순교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14만 4천인들.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14만 4천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지 않으면 우리는 14만 4천의 수요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동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우리는 이야기,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중세기의 때도 순교당하는 자들이 더 행복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더 힘이 들었습니다. 순교자는 그 고통이 잠시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죽은 데까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순교자 14만 4천인들은 바로 순교자의 동무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순교자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할 사람들이야.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순교자의 동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수요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죽음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수요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 맡겨버린 사람들.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수요가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을 통하여 바벨론의 큰 외침, 18장 천사의 큰 외침에 의하여 이 동무들이 뭐가 찰 것을? 수요가 차면 내가 너희의 신원을 들어주리라. 그 말입니다. 계시록 연구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실들, 우리의 영혼을 공부해 주신 것입니다. 왜 대림에 이렇게 집체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제 우리는 이곳을 내려오면서 자동차에서도 그 이야기를 여러 시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이야기를 쫙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되기 위하여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파되는 목적이 뭐냐고요?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온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지 않았어요? 증거가 나가,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전한 복음이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증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까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하고 전하고 전하고 전했을 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유가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복음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워합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는 수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수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복수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전하는 복음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는 복음. 열매가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봉사하시고 계시는 지성소에서 나오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셋째 천사는 어디를 향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4년 윌리엄 밀러는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날에 오셨습니까? 오셨잖아. 그건 잘못된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성기만이고 광신이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나 나는 윌리엄 밀러가 정확하게 나는 예언을 했다고 믿고 있어. 왠지 아십니까?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64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대속죄일이 며칠입니까? 대속죄일이 며칠이 아닙니까? 하루입니다. 그러면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는 날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며칠이 필요할까요? 하루. 그것을 예언적인 기간을 환산하면 1년이면, 1년 안에 예수님은 오셔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루 만에 오셔야 되는데 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야, 1844년 10월 22일날 전 세계 어서되는 개신교회들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오셨어요. 수억의 인구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목사와 장로들이 받아들이고 이 기별을 받고 회개하고 사고하고 안식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왜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왜 수요가 차지 않을까요? 분명히 찰 수가 있었는데 뭐였기 때문에? 기별을 뭐였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윌리엄 밀러의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재림의 성취는 어떤 기간에 있지 않냐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뭐가 차면 수요가 차면 수요가 차면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요가 탈 수 있는 기회가 1844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전 세계 어서되는 유일 개신교회들이 모두가 받아들였더라면 왜 14만 4천인에 임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오지. 그런데 그 재림의 기간이 지금 1년, 2년 이렇게 연기되어서 지금 몇 년도, 몇 년까지 지나고 있습니까? 16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계획을 썼습니다. 언제입니까? 1888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냈습니다. 이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우리는 어디가 있을 것이다? 하늘가 있습니다. 제출해 하실 예수 재림교회가 18장 천사의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당시에 재림교회를 위시하여 일요일교회 땅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마치면 바벨론 가운데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수요를 채우면 14만 4천의 수요가 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절했습니까? 교회가 거절하죠. 이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지연을 시키고 있지만 이 수요를 채우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수요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약간 지연이 오는지 모르지만 이 수요는 지금 차가고 있다는 말. 그러므로 누가 이 시간을 알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천사의 바람이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놓으면 하늘이 종이같이 말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까? 뭐하기까지? 순교자들의 동무들의 수요가 되기까지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가 차면? 수요가 차면 주님의 향로가 던지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무엇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뭐를 받을 때라? 은혜 받을 때라. 여러분 이 말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순교자들의 탄원이 성취되어 때가 그의 임박의 성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크레아테아의 그 일요일 법령이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로 우리의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 부자들 지금은 예언을 비웃고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하늘이 종이치고 말려가는 그때는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위에 따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우리를 가려워달라고 그런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 하나님의 복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정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동무들의 수요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오후에는 승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이 있습니다. 이 승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은 항상 준비하여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주신 예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제들의 발을 시키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제들과 안에 마음의 꺼리기는 회개하지 못했던 일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바로 그 말씀의 성취예요. 세종여식은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일들을 화해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오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의 발을 시키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우리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오늘 이 예식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그 준비의 날에 실패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채워져 가시고 이 은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정말 살아있는 순교자들로서 우리 그 수요에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의 동무들의 수요가 채울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사업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 배를 우리가 말하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배를 온 세상에 세상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아버지의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식과 모든 순서마다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정식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지키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과 병약한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